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보게 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2장 두 구절을 볼 텐데요. 18절과 27절 이렇게 따로따로 고린도전서 12장 18절과 27절을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27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아멘. 주님, 이 말씀에 오늘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저희를 먹이시고 저희를 권면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보는 시각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좀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좀 시각으로 나누어 본다면 교회를 조직체로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유기체로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직체, 그러니까 organization 이렇게 하죠. 그래서 조직, 어떤 그 조직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 있고 또 organism, 유기체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 시각을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시각을 우리가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교회를 조직체, 오르가니제이션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파악하게 되냐면 교회는 이제 경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제 CEO가 되는 거죠. 사장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목양은 이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세상의 어떤 기업 또는 회사의 시스템과 이제 유사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나 어떤 세상 단체 정관이 있듯이 이제 교회에 이제 헌법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위원회들을 이제 두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를 두게 되고 또 세상 조직과 비슷한 그런 어떤 부서들을 이제 여러 개를 이게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제 유급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지체들을 일컬어서 이제 스텝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스텝 이제 직원이라는 얘기죠. 직원. 그래서 회사의 어떤 이제 직원과 같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스태프들이나 또 목사가 이제 출퇴근을 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언제 출근하셨지요? 목사님 언제 퇴근하신다지요? 이렇게 이제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월급이 얼마래? 이렇게 이제 월급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목사들은 왜 보너스는 안 주지? 상여금은 왜 없어?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교회를 경영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경영한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이제 개개인의 어떤 인격성이 조금 무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원 또는 이제 일꾼이 되는 것이죠. 또는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그런 면이 아니라 목사의 말에, 즉 CEO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어떤 그 기계, 그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그런 기계의 개념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체 기계를 위한 부속품이 되고, 부속이라는 것은 고장나면 그냥 쉽게 갈아 끼우면 되는, 또 다른 부품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렇게 갈아 끼우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CEO와 회사의 말단 사원이 서로 수평적 관계가 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이런 개념 하에서는 목사와 이 성도 간의 관계가 늘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계를 돌리는 시스템에서는 그 기계를 잘 돌리는 그 기술자 또는 경영자가 이제 중요하듯이,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관점으로 이제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는 교회 내에서는 이 경영자가 되는 이 목사가 얼마나 그 경영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그 행정적인 능력이 탁월하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게 됩니다. 사실 교회를 이렇게 조직체 또는 기계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이 시각 하에서 대형 교회가 나오기가 이제 쉬운 것입니다. 대형 교회치고 이런 시각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를 역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형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이제 조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영 또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방식이 효율 면에 있어서 훨씬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교회가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 하에서는 조금 이 행정적인 수완 또는 어떤 그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리더만 하나 있으면 사실 사람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이제 대형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좀 짜여진 틀에 맞게 이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대단히 그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좀 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지만, 이게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헌신을 강요하게 될 때는 대단히 큰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일반 회사보다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입장에서 이 교회가 대형화될, 이제 사업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대형화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능률과 성과가 이제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성장 또는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공한 목회, 이런 것이 도대체 뭐가 성공한 교회냐, 뭐가 교회 성장이냐 하는 이런 관점이 이제 몇 가지 그 지표로서 이렇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나 크고 화려한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대단히 큰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속기 쉬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교회 예배당, 저희는 이제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건물을 지칭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당을 그냥 교회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립신례교회에 목양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것도 교회 아니냐, 예배당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명백하게 건물을 가르쳐서,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데 어떠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크고 화려한 그런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아 그러면은 교회가 성장했다, 그 목사님의 그 목회가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재산 총액이 얼마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예배당에 이제 함께 모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큰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그 총동원주일이라는 것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했냐,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세례를 또는 침례를 몇 명을 주었느냐, 그 숫자를 이제 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군대의 그 훈련소 교회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이 한 기수 들어올 때마다 뭐 수백 명씩 막 침례를 받습니다. 그게 정말로 어떤 믿음이 있어서 침례를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세례가 됐든 침례가 됐든.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것이 이 교회를 이 조직체로 보게 될 때는 그러한 어떤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 인원을 그렇게 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한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교회를 세웠느냐가 이제 또 중요한 이제 관점이 되는 것이죠. 마치 회사가 각 지역에 지사를 세우듯이 그렇게 이제 지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교회들을 이제 세우고, 그래서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그 전체 지교회들을 이제 통제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땅한 어떤 목양자가 그 지교회에 없다 그러면은 위성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이 큰 대형 교회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이제 듣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어떤 그 능률과 성과 이런 것을 중시할 때 나오는 필연적인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지표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국가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대단히 큰 어떤 자랑거리가 되고 성공의 지표가 되는 것이고, 또 담임 목사가 노회나 총회에 어떤 임원이 되거나 어떤 총회장, 노회장이 이제 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대단히 큰 어떤 이제 그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목사가 얼마나 이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목사가 목회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이제 가늠하는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회를 보는 관점이 형성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다 세밀한 것까지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관점이 이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를 이제 훈련하게 되는 이 신학교, 소위 신학교에서도 이제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을 과목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경영학 이론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들여와서 그것이 마치 어떤 성경적인 것인 양 포장이 된 채 그런 어떤 리더십 훈련을 이제 이렇게 시키고 이 교회라는 이 조직체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 뭐 이 엔터테인먼트, 또 이제 록음악, 또는 뭐 긍정적인 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교회 내에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런 것들로서 사람들을 어쨌든 동원해서 많이 이렇게 사람을 오게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교회를 보는 사람에게는 조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교회는 조직체라고 이렇게 관점이 박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조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성도의 무리가 가정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지금 모이는 이 모임에 실제적인 어떤 리더는 있지만 그 안에 안수를 받은 어떤 목양자는 지금 외형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외형적인 신약교회의 구성 요소 중에서 우리가 저도 믿기로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라면 두 가지의 직분, 즉 목사와 집사라는 그 직분이 있고 또 두 개의 또 규례, 그러니까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이런 규례들이 행해지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외형상으로 볼 때는 신약교회의 어떤 모습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규모가 작은 모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가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럼 교회가 아닌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교회인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에서 집사가 복수로 나오기 때문에 매번 디컨스 복수로 나오기 때문에 집사가 한 명인 교회는 아직 이게 교회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 기준에선 저희도 그러면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넌센스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어떤 규모, 우리가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집사로 섬기는 형제가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열 명일 수도 있고 백 명일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두 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것은 넌센스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양자가 반드시 두 명 복수 장로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넌센스인 것이, 다섯 명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서 목양자가 둘이다, 이게 뭡니까? 그럼 다섯 명이 모이면서 목사 둘에 집사 둘에 그게 좀 우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조직 시스템이 갖춰질 때 교회라고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외형이 대단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런 분들도 사실 우리가 신약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이쪽 서적 전시대에도 있었던 그 이 캐롤 박사의 피 흘린 발자취나 또 폭스의 그 순교 사화라고 하는 그런 책들에서 우리가 이 왈덴시안이나 보고밀파나 또 아나베티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성경적인 교회 라인에 서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왈덴시안이나 이 보고마일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떤 이런 이 외형적인 이런 모습을 잘 갖췄기 때문에 그들이 순수한 신약 교회였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로마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동굴로 산으로 피해 다니면서 외형은 정말 보잘것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직체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대부분이 보면은 그 교회의 어떤 참된 교회, 신약교회의 참된 교회의 모델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미국식 독립심리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한국에서 제가 장로교 시스템 하에 제가 20여 년을 있었고 또 성서침례교회를 3년간 경험했고 또 이 침례교 신학교를 나왔고 미국에서 독립침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 미국식 독립침례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의 어떤 이 완전한 모델이냐, 성경적인 교회는 즉 미국식 독립심리교회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식 독립심리교회는 대단히 미국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성경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대단히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이상 이것이 좀 불분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미국식 독립심리교회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독립심리교회의 가장 성경적인 모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좋은 것들은 우리가 다 따르고 저도 이제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취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100점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교회를 보는 시각은 교회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오르가니즘, 유기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유기체로 보게 되면 그럼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기체란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12절서부터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지금 한 몸이라고, 우리가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몸은 무엇입니까? 몸은 생명체인 것입니다. 몸은 유기체인 것입니다. 몸은 어떤 인격이 없는 어떤 조직이 아닌 것입니다.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27절에서도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 성경이 물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했지만 또 건물로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건물. 건물은 무슨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건물은 살아있는 돌들로서 지어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건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이 한번 세워놓으면 그대로 있지 자라갑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이 영적인 돌, 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함께 자라간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라간다. 예.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게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인 집으로 이렇게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될 때 목사와 성도는 CEO와 직원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한 몸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자와 양의 그런 어떤 생명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능률과 효율과 어떤 성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요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어떤 조직체로 보게 되면 조직에서 중요한 건 어떤 효율과 성과예요. 그러면은 효율과 성과가 없는 그러한 어떤 이 기계의 부속품이나 직원 같으면 그거는 그냥 이 교체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즉 생명체, 유기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그 각 이 그리스도의 몸을 몸을 구성하는 모든 각 지체,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그 각 지체가 그냥 지체로서 있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얘기, 아까 우리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시면 2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1절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무슨 효율성이 있습니까? 지금 읽은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조직의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직의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0점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약한 부분, 덜 귀하게 취급되는 부분은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그게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오히려 그렇게 이 약해 보이는 그 지체들을 온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욱더 보살피게 되고 오히려 화려하지 않은 그 지체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입혀주고 덧입혀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생명체를 경영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회를 경영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조직체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이 생명체로 보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세상에서의 어떤 그 기업에서나 쓰는 그런 용어로서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 그러니까 생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명은 얻는 것이고 또 풍성히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생명은 얻는 것이고 또 풍성히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생명을 경영한다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러한 생명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몸 안에서 각 지체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자와 성도와의 이 관계가 어떤 이 교회 전체 이익을 많이 이렇게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냐 아니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 생명의 관계 자체가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상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가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 간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체들 간에서도 서로 경쟁자가 아니고 또 서로 인격이 없는 그런 부속품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격과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로서 서로 간에 맺는 그 생명의 관계, 그것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몇 명이 모이냐, 아 저기에는 5만 명 모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각 지체들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돌봄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예배를 얼마나 새벽 기도를 얼마나 빠지지 않고 참석했느냐, 또는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또는 내가 1년에 몇 명에게 전도를 했느냐, 그런 어떤 이 성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그 성도 간에 누리는 생명의 교제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은 이게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사람이 구름떼처럼 몰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고 해서 주님과 주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없는 것보다 분명히 낫지요. 낮지만 그러나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럼 주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 나와 다른 지체들 간의 생명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풍성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즉 사울왕의 시대로 넘어갔을 때, 왕정시대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 이후에 분열왕국, 남북쪽 왕국으로 쭉 이어졌을 때, 그러면은 사사시대보다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겼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생기고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참 사랑의 관계로서, 인격적인 관계로서 더욱더 참 견고하게 그렇게 섰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시스템이 갖춰지면 자동적으로 이 생명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서 주님을 섬기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붙잡히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그때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이 콘스탄틴이 이 소위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시키면서 모든 걸 다 풀어줘서 지상으로,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다 이제 나올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면서 이 예배당이 이렇게 번듯번듯하게 이렇게 거대하게 올라가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지면서 주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백성의 이 생명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지, 또 어떠한 이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과가 아니라 생명의 성장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성과를 생각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좀 초조해질 수 있고, 다른 어떤 교회의 그 외형에 비추어서 우리가 별로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할 수 있습니다.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형상을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정작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 하에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스템이나 이런 성과에 파묻혀서 생명의 측면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되면 그럼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한다, 우리가 은연 중에 교회가 성장한다 하는 말을 대부분이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하는 말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예배당 건물이 화려하게 크게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무조건 많이 모인 것을 의미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목양자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아있는 돌들, 생명이 있는 그 돌들로서 지어지는 하나님의 거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어떤 생명체, 유기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상 기업과 같은 조직체로 보게 하는 그것은 교회가 세상 철학에 점령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또 영적인 진리를 희석시키거나 가려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건 속임수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 호칭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목양자도 형제로 호칭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형제님께서 앞에서 교회 소식을 전할 때도 제가 의도적으로 저를 호칭할 때 형제로 이렇게 호칭하시고 섞어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제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국 정서에 그것이 맞습니까? 한국 정서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요만한 아이들이 어떻게 노인들한테도 어르신들한테도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한국 정서에 안 맞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한국 정서에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다 한국 정서에 맞아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교회 내에 저희 아버지와 육신적으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저희 아버지께 박남수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그럼 이것은 사회에서 볼 때는 이거 완전 폐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한테 쉽게 얘기해서 형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머니께 자매님, 차청자 자매님, 누나라고 누나 뭐 누이 이렇게 부르는 재미잖아요. 그렇죠? 완전 폐륜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대와 어떤 인간의 가족적인 구성에 관계없이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도 성경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아 그거는 한국 정서에 안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형제로 호칭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이단시하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린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믿음이 있어 보여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세대라고 말씀했잖아요. 한 세대. 한 세대가,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그들이 한 세대로 불리리라고 시편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세대예요. 육신적인 어떠한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한 세대간은 형제지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교회는 생명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믿지 않게 되면 그래도 교회가 어떻게 조직이 있어야 되고 세상 조직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어떻게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조직체로 보게 될 때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성과에 집착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몸은 생명체, 유기체인 것입니다. 생명체는 인격체고 인격체는 능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기계처럼 또는 어떤 그 종들처럼 이렇게 피동적으로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 건물을 얼마나 번듯하게 지었냐, 1년에 몇 명 침례 또는 세례 줬냐, 총동원 주일에 몇 명 불러 모았냐, 이런 거에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성장시켰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형상, 이것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지표로서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기가 참 어렵고,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함께 기도 요청에 이렇게 이제 넣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기도 요청 그 업데이트 지난달 걸 가지고 계시면 잠깐 보시면 이제 4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실제적인 어떤 삶의 변화, 이것을 참 보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복음 안에서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그러한 목표로 삼는 것,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과할 때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로 변해가는 것, 이것은 사람이 몇 명 모였냐는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될 때 이런 것이 실제적인 교회 성장인 거예요. 지체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워감으로써 영적인 근육을 키워갈 수 있는 것, 이게 실제적인 영적인 교회 성장입니다. 지체들 속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지 않고, 또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지체들 속에서 생명과 능력이 되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 또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그러한 법들을 배워가는 것, 이게 교회 성장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마귀의 정죄에 빠져 힘들어하지 않고 즉시 자백한 후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로 바로 회복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교회 성장입니다. 믿음 생활에 횟수가 더해갈수록 인격이 아름답게 변해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워지는 것, 또 말씀에 관한 지식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이거나 자신의 의의를 세우는 데 사용되지 않고 연약한 지체를 세우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데 사용되게 되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 지체들 안에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성장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각자가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내가 있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하게 하실 때 나를 어떠한 위치로 부르셨는가, 나는 관절인가, 나는 팔목인가, 나는 무릎인가, 나는 발바닥인가, 나는 손인가, 손가락인가, 아니면 나는 눈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각자 자신들의 위치를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 인격적이고 생명의 이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풍성히 누려가고 지체들 안에 지체들 간에도 그러한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2015년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에 소망을 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